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보냈으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 미사일들이 곧 사용될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0일 밝혔습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이날 런던에서 데이비드 라미 외무장관과 공동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란을 상대로 추가 제재를 이날 중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이 미사일들의 선적분을 이미 인수했다고 설명하면서 몇 주 내에 해당 물량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발걸음은 위험한 긴장고조가 될 것임을 이란에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경고했다면서 이란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더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탄도미사일이 러시아로 전달된 사실이 미 정보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지난 주말 나온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일자에서 미국과 유럽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서방의 경고를 무시하고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사실을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에게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매체들은 이란이 러시아에 보낸 미사일이 사거리 120km인 파타흐 360이고 거래 물량은 200발 이상이라는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블링컨 국무장관의 공식 발언 전날까지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선에서 언급을 삼갔습니다. 같은 날인 9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런 정보가 항상 진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이란 당국자들은 러시아에 무기를 보낸 사실이 없다면서 관련 보도 내용을 일절 부인했습니다. 나세르 칸 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 보도를 강력히 부정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방공부대 카탐 알안비아의 파즈롤라 노자리 부사령관은 이런 보도는 서방의 심리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초기부터 샤히드 136을 비롯한 자폭 드론을 대량 제공하고 관련 제작 시설까지 러시아에 마련해준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사일까지 제공한 정황이 최근 구체화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른 데 대해 가수 엘튼 존이 훌륭한 비유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존은 지난 7일 공개된 미국 대중지 버라이어티 인터뷰에서 로켓맨 호칭에 관해 나는 웃었다. 내 생각에 그건 비유로서 훌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출신 인기 가수인 존은 로켓맨이라는 제목의 히트곡을 갖고 있습니다. 존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잘했어 도널드라고 생각했다면서 그 비유는 우스웠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도널드는 항상 내 편이었고 내 팬이었고 내 콘서트에도 여러 번 왔다고 소개하면서 그래서 나는 항상 그에게 우호적이었다. 그의 지지에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응원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나는 팬들에게 공화당에 투표하라, 민주당에 투표하라 이런 발언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어떻게 투표하든 나는 상관없고 그저 나를 보러 온 것에 감사할 뿐이라면서 나는 그저 미국을 사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10일 동부시각 저녁 9시 첫 TV 토론회에 참가합니다. ABC 방송 주관으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90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미 전역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두 후보는 불법 이민자 정책과 낙태 허용을 비롯한 국내 현안은 물론이고 가자지구 전쟁을 비롯한 국제 이슈들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9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게 중국과 유럽연합, EU의 관계 개선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수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영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등 독재자의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이 지난 6월 처음 시행했던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을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구절을 맞아 미국의 핵 위협을 주장하며 핵 무력을 무한대로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23도,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2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동맹을 강화하며 국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과거 한국 비무장지대 방문을 주요 외교 활동으로 소개하면서 북한 등 독재자의 위협에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캠프는 9일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앞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정책을 공개하면서 북한 등 한반도 문제와 영내 현안에 대한 해리스 후보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의 재임 시 주요 외교 활동 중 하나로 한국 비무장지대 DMZ 방문을 꼽으면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공약을 확인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중국의 위협에 맞서 언제나 미국의 이익을 옹호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네 차례에 걸친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을 통해 경제와 안보 협력을 진전시켰다고 역내 관여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국제적 대응을 동원하는 데 기여했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강화를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 동맹들과 함께하고 독재자들에게 맞서며 세계 무대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민주당 외교정책의 미래에 대해 대담하며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와 상당한 수준의 연속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정부가 출범할 경우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머피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은 전 세계의 독재자들에 대항할 수 있는 의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he's going to continue to push an agenda that seeks space for people to be able to contest dictators and autocrats around the world. I think to the extent
머피 의원은 또 미중 경쟁과 관련해서는 첨단 분야에서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f we do want to have some economic dependence on each other, but when it comes to strategic industries, yes, we have to build.
머피 의원은 미중 양국이 서로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전략 산업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민주주의 동맹국 간에 첨단 기술 IT 역량을 구축해 핵심 광물, 핵심 의약품, 핵심 첨단 기술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확보하며 영구적인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리스 정부와 트럼프 정부 모두 매우 강경한 대중국 무역, 기술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동맹과 협력해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는 6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대선을 앞두고 지난 7월 발표한 정강 정책에서 힘을 통한 평화 외교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미국 국익에 중심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군을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군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맹과 관련해 동맹국이 공동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유럽에서 평화를 복구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하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들을 지지하고 다른 국가와 평화와 무역을 통해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 외교에 다시 나설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도 내가 다시 집권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것이고 그는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한일 3국이 지난 6월 처음 시행했던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을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카라 에버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 차관 대리,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야마토 타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3국 안보회의를 열었습니다. 3국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말 제주 남방해상에서 실시한 프리덤 엣지 훈련이 3국 상호 운용성 강화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 안정, 수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올 후반기 2차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리덤 엣지 훈련은 미한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와 미일 연합훈련인 킨 엣지를 합성해 만든 명칭으로 지난 6월 첫 훈련에서는 미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함이 참가한 가운데 대잠전 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방공전 훈련, 공중훈련, 수색과 구조훈련, 해양차단훈련, 사이버 방어훈련 등 7가지 훈련을 실시 시행했습니다. 북한 유일의 국제사립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의 외국인 교수진이 4년 만에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을 상기했습니다. 미국인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장기 구금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평양과학기대 미국인 교수진의 방북 여부와 관련해 미국인의 북한 방문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 BOA 관련 질의에 우리는 미국 시민 개인의 여행 계획은 공유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의 여권 신청과 발급 혹은 거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방문에는 지리적 여행 제한이 적용되고 있고 모든 미국 여권은 북한 향발 혹은 경유 여행에 사용할 수 없다며 북한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미국 시민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특별 인증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평양과기대 외국인 교수진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유럽 출신으로 미국과 한국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과기대는 2010년 한국 내 민간단체와 북한 교육성이 합작해 북한에 개교한 이공계 특화 국제사립대학으로 교수진은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 교수진은 2020년 신종 코로나 팬데믹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모두 북한을 떠났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의 북한 여행 경보가 최고 등급인 4단계란 점도 상기했습니다. 미국 국적자에 대한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북한을 여행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 혹은 영사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미국 시민에게 응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지난 2017년 9월 처음 시행됐습니다. 다만 특수한 목적으로 북한 방문을 원하는 미국인들에겐 국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특별 승인 대상은 언론인, 적십자 요원,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방문을 하는 이들, 즉 인도주의 활동가들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부 수립일인 99절을 맞아 미국의 핵 위협을 주장하면서 핵 무력을 한계 없이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만용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9절 연설을 통해 핵 무력 정책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일인 99절을 맞아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당정 지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한 위대한 우리 국가의 융성 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핵무기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드팀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한 일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 등과 관련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블록 체계의 무분별한 확장 책동과 그것이 핵에 기반한 군사블록이라는 성격으로 진화됨에 따라 중대한 위협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맞서 공화국의 핵 역량과 이를 국가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데 임의의 시각에 옳게 사용할 수 있는 태세가 더 철저하게 완비돼야 한다며 공화국의 군사력은 가속적으로 지속해서 진화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도달할 한계점을 찍어놓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의 핵 전투 무력은 철통 같은 지휘 통제 체계 안에서 운용되고 있다며 책임적인 핵 보유국으로서 방어용인 자신들의 핵무기가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발언이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들리는데요. 어떤 분석들이 나옵니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대외, 대내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대선을 앞둔 미 정치권의 제재 무용론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제재 압박을 지속하면 할수록 북한의 핵무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무기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텐데 그걸 방관할 건지 아니면 뭐 제재를 풀고 적대관계를 해소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는 얘기겠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 위원장이 미국의 핵 블록화라는 정세 진단과 함께 자신들의 핵 무력 강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주민 결속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신들의 핵 무력 증강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것 이상으로 대내적으로 주민들한테 외부의 위협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맥락 이런 점에서 일단 대외관계들을 활용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김 위원장이 미국의 핵 위협을 강조한 건 추후 전략 도발에 나서기 위한 명분 쌓기 차원이 아닐까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들이 나옵니까?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김 위원장이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대북 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정한 긴장 고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하급수적인 핵무기 증강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 위원장이 한계점 없는 무력 증강 의지를 피력한 만큼 연내 이미 예고한 정찰위성 발사나 북한 매체들이 9일 바퀴 12축 발사 차량을 공개하며 제기된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CBM의 발사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이제 신형급은 아니더라도 기존 모델을 개량한 구체형 발사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신형급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무기들의 실험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아마 연말 특히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로서의 의미도 상당히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김 기자, 이 김 위원장의 이번 연설에서 경제 부문과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김 위원장은 상반기 북한 경제 개선 추진 활동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자신이 역점 사업으로 내건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비롯해 각종 경제 분야 정책 추진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그는 20개 시군에서 주요 지방공업 공장의 실체가 예상했던 대로 뚜렷해지고 있다며 농사 작황도 전반적으로 괜찮고 그만하면 좋은 결실을 내다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방발전 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이고도 완벽한 실행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도 제기일에 질적으로 끝낼 것을 역설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 위원장이 지방발전 정책에 대한 북한 내부의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어떤 말을 한 건가요?
김 위원장은 지방발전 정책이 70여 년, 근 80년에 달하는 기간 해내지 못했던 사업이라 아직은 지방발전 구상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와 입장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아직은 나라의 경제 형편이 순탄치 못하고 여력을 내기도 힘든 조건이라면서도 이런 회의적인 태도를 경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홍민 박사는 최고 지도자의 이런 발언은 무리하게 추진된 지방발전 정책에 대한 내부 불만과 회의론이 팽배한 분위기를 추론할 수 있게 한다며 실체적 성과에 대한 김 위원장의 조바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경제적으로는 지방발전 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며 경제발전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기대감을 주입하려고 주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엔 핵무력 강화만큼이나 민생 개선도 체제 유지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담고 있지만 부족한 재원에 따른 고민도 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력 건설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는데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재원은 주민들 스스로의 호주머니를 수탈해서 건설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 기자, 끝으로 김 위원장의 이번 연설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구구절 연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 대해 형식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통상 구구절은 김 위원장이 연설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장용석 박사는 김 위원장이 구구절 중앙보고대회나 부대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로 당정 간부들 앞에서 연설을 한 것은 생소한 장면이라며 간부들에 대해선 기강잡기 그리고 주민들에겐 지도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효과를 노린 형식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미국 핵무기의 인도태평양 지역 재배치에 대해 비생산적이라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효과적인 대북 억제책이 아니며 중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거란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9일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영내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Oh, not at all. First of all, one has to recall that when the United States deployed
리드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괌, 한국, 필리핀 순방을 결산하기 위해 연 이날 전화회견에서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태세를 점검한 결과 영내 미국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VOA의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사드를 배치했을 당시 방어용 무기임에도 중국이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크게 반발하고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비슷한 반발을 불러올 것을 우려했습니다. 리드 위원장은 사드 배치는 미사일, 드론 등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술적인 필요에 따른 결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무기를 도입하면 다시 한번 중국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중국이 이를 도발로 간주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드 위원장은 또 전술핵 재배치가 우리가 이 지역과 다른 곳에서 추구하는 목표인 핵 비확산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ould weaken further the anti-proliferation goals that we have in the region.
아울러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과 같은 극적인 효과는 없지만 영내에 이미 잠수함 기반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전술핵 재배치는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반도 등 인도태평양 영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지난달 29일 바이든 행정부의 새 핵무기 운영 전략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다각화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전구의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도 지난 5월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태평양 전구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핵확산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해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5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리드 위원장은 이날 최근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미한동맹의 놀라운 성장과 한일 간 훌륭한 새로운 협력이 역내 다른 관계의 강력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incredible growth of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And its admirable new partnership with Japan can serve as a powerful model.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공을 돌린다며 이들은 오랜 기간 지속됐던 한일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매우 진지하며 포괄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함께 일할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역내 문제와 관련해 리드 위원장은 주일 미군 합동군사령부 격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본은 역내 미군과 더 참여적인 관계를 맺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괌 방어를 강화하고 필리핀,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이번 순방의 성과였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또 다른 핵시설인 강선단지를 확장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과 추가 핵 개발 정황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9일 북한 영변 핵시설이 계속 가동 중이라는 징후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성명을 통해 지난해 8월 이사회와 총회 보고 이후 우리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영변 경수로 냉각수 시스템에서 물이 배출되는 것을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경수로에서 시운전 과정이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수로 시운전은 일반적으로 핵연료 생산을 위해 원자로를 정상 가동하기 전 시스템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를 통해 냉각수 시스템과 전기설비, 제어장치 등을 점검합니다. 북한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했지만 지난해에서야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영변 경수로의 발전 용량은 25에서 30메가와트로 추정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한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 및 원심분리기의 농축시설의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가 관찰됐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8월 IAEA 보고 이후 5메가와트 원자로는 가동이 중단됐고 현재 약 3주간 가동 중단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원자로의 가동 주기가 종료됐음을 시사하며 이후 원자로에 새로운 연료를 재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은 최소 6주가 소요될 것이라면서 원자로를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영변 이외에 추가로 만든 핵시설로 지목된 평양 인근 강선단지에서 기존 본관 건물 인근에 새로운 별관이 건설돼 사용 가능한 면적이 확장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달 제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 보고서에서도 올해 2월 강선단지 남서쪽에 새 별관 공사가 시작돼 올해 4월까지 외부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선단지는 영변 원심 분리기 농축시설과 인프라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보고 기간 동안 이 단지에서도 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징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영변 경수로 시운전을 포함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 및 추가 개발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안전조치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IAEA와 협력하며 IAEA 사찰단이 북한의 부재한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검증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 핵시설 가동 정황에 대한 IAEA의 계속된 보고가 북한의 핵무기 생산 역량 증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When you look at the, how they're growing their nuclear weapons production complex, is that they are growing it so they can increase.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은 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매년 생산할 수 있는 핵무기를 늘리기 위해 핵무기 생산 당지를 확장하고 있다면서 IAEA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북한이 핵무기 생산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현재 북한은 연간 적게는 2개, 많게는 6개로 평균 4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며 경수로 가동으로 연간 5에서 10개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면 연간 생산 역량이 2, 3배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기급 플루토늄은 더 작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 제조가 좀 더 쉬워진다며 따라서 영변 경수로가 상징하는 기능은 상당히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IAEA는 각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하고 IAEA의 핵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IAEA는 지난 2009년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로 철수한 이후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10년 전 리비아에서 미 해군에 나포됐다 풀려난 유조선 모닝글로리호가 북한 해역에서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연관성을 극구 부인했던 선박이 돌연 한반도에 등장한 건데요. 당시 북한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모닝글로리호가 북한 해역에서 포착된 건 지난 8일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모닝글로리호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북한 청진에서 동남쪽으로 약 38km 떨어진 지점에서 잠시 위치 신호를 발신한 뒤 사라졌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9일 오전 10시경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약 261km, 북한 신포 기준 동쪽으로 약 325km 떨어진 지점에 잠시 모습을 드러낸 모닝글로리호는 9일 오후 11시 30분경엔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지점에서 남하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북한 항구를 기항한 모닝글로리호가 현재 한반도를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항로는 북한이 동해와 서해의 항구를 오갈 때 이용합니다. 모닝글로리호가 북한 서해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닝글로리호는 약 10년 전인 2014년 국제사회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유조선입니다. 당시 리비아 반군의 원유를 적재하며 리비아 정부군과 갈등을 빚었고 이후 정부군을 피해 달아났다가 미 해군 특전단에 나포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모닝글로리호가 인공기를 휘날리는 북한 선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에 북한이 얼마나 연루됐는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북한 국가해사감독국은 모닝글로리호가 임시로 북한 선적을 부여받은 리비아 회사 소유 선박일 뿐이라며 문제 선박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고 그 어떤 책임도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실제로 선박업계는 종종 모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3국의 선박을 등록시켜 운영하곤 합니다. 이를 편의 취적이라고 부르는데 모닝글로리호도 이런 방식으로 북한 선적을 취득했을 뿐이라는 게 북한 해사감독국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북한과는 상관없는 선박으로 여겨진 모닝글로리호지만 사건 발생 약 10년 만인 이날 리비아 바다에서 무려 15,000km나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선박의 등록 정보를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모닝글로리호는 21,804톤급 유조선으로 건조연도는 1993년입니다. 또한 2014년 3월까지만 북한 깃발을 달았으며 이후 현재까지는 선적 미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을 기준으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소재 퍼스트 걸프라는 회사가 모닝글로리호의 소유주로 안내됩니다. 또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이 선박이 마지막으로 안전검사를 받은 시점을 2007년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모닝글로리호가 활발하게 각국 항구를 운항한 선박은 아니란 뜻입니다. 현재로선 모닝글로리호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2014년 이후 행방이 무연했던 선박이 갑자기 등장한 배경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모닝글로리호가 사라지기 직전까지 북한 깃발을 달았다는 점과 북한 항구를 기항한 사실로 볼 때 애초부터 북한 관리 선박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연관성을 극구 부인한 2014년에도 이미 북한 소유 선박이었을 가능성입니다.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회의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하며 당시 모닝글로리호 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닐 와츠 전 위원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발견을 통해 모닝글로리호가 북한과 항상 연계돼 있었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At the time, North Korea claimed that they had nothing to do with the vessel and that it only had a temporary registration.
와츠 전 위원은 당시 북한은 해당 선박과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기간이 6개월인 임시 등록을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지금 이 선박은 북한 근해에 있다며 따라서 이는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마치 북한과의 연관성이 의심됐던 여러 선박이 다른 나라에서 등록이 취소된 후 북한으로 등록돼 그 연관성이 확인됐던 것과 같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6년에서 2018년 편의 취적 방식으로 제3국에 등록됐던 선박이 유엔 제재로 등록을 취소당하자 이들 선박에 대거 북한 깃발을 달았었습니다. 대부분 제3국 깃발을 달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북한 소유 여부가 불분명했던 선박입니다. 와츠 전 위원은 그렇다면 10년 전 북한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그들은 진실을 왜곡하는 데 익숙하다고 답했습니다. 희박하긴 하지만 모닝글로리호가 중동 지역에서 선적한 유류를 북한으로 운송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와츠 전 위원은 리비아에서부터 유류를 가져왔다면 이는 매우 놀랄만한 일이라며 이는 매우 긴 여정일 뿐 아니라 북중국해와 타이완 북쪽에는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허용치를 넘어서는 유류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에서 물론 어떤 것도 꼭 불가능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I would be very surprised that it would take oil all the way from Libya because it is a very long trip and given that there are so many tankers in the
이어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매우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일이 정말 이례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에이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모닝글로리호에 대한 소유와 관리 여부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뷰에이 뉴스 함재합니다.
체코 정부가 한국 기업과의 원전 건설 계약에 걸림돌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체코 총리실은 9일 한국의 원자로 원천 기술이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강조하면서 두코반이 원전 건설 계약의 우선 협상자 선정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코 총리실의 루시에 예사트코바 대변인은 9일 BOA에 한국의 원자로 설계인 APR 1400 프로젝트는 이미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에서 인허가를 받았으며 동시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이른바 설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미국과 프랑스가 한국의 체코 원전 계약에 대한 우려와 원천 기술 특허권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예샤트코바 대변인은 체코 정부는 두코반이 원전 입찰 초기부터 분쟁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왔다며 우리는 입찰자들에게 보안 평가 기간과 현재 제한된 기술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요청했고 이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찰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원자력 기술의 소유자이자 공급자임을 증명해야 했다면서 한국 측 참가자인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체코 정부가 요구한 원천 기술 검증 조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자국 두코반이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 등 팀 코리아를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해 오는 2036년까지 첫 원자로를 건설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가 체코 정부의 결정에 최근 이의를 제기하고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코 반독점 당국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한 미국 등의 이의 신청에 대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해 한국 내에서 계약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자사가 특허권을 보유한 원천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전 수출에는 자사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PR-1400은 한수원에서 자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원자로로 3세대 가합 경수로 방식을 채택해 과거 모델에 비해 출력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APR-1000은 APR-1400의 기본적인 설계 체계를 공유한 채 설비 용량만 1400MW에서 1000MW로 축소한 것입니다. 이들 원전은 특히 건설 기간 및 운용 비용 절감을 위해 단순화된 설계를 적용해 기존 원자로보다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설계 수명도 60년으로 기존 40년보다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APR-1400은 한국 신한을 신고리 원전에 적용됐으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계획에도 채택돼 차세대 원전 기술로서 국제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체코 총리실은 한국 측이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적극성과 유연성을 보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예샤트코바 대변인은 한소는 두코바니 부지의 한계로 인해 APR-1400 프로젝트를 APR-1000으로 수정하기도 했다면서 APR-1000에 대해서는 지난해 유럽사업자협회의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을 받았고 APR-1400은 이미 2017년에 같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당초 1400MW급의 APR-1400을 제시했지만 한국보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체코의 상황과 기술 요건 충족을 위해 APR-1000으로 공급 노형을 변경했습니다. 한수원은 APR-1000의 유럽 수출을 겨냥해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서유럽 규제기관협의회, 유럽사업자협회의 요건 기준에 맞춘 설계 인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예샤트코바 대변인은 또 한수원 측이 상대 입찰자들의 원천 기술 관련 문제 제기를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한수원은 결과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 보상 의무가 담긴 계약을 체코에 제시했다며 이러한 유형의 보증은 매우 독특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양국의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얀 리팝스키 외교장관은 9일 조태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순간이며 우리가 파트너로서 갖는 한국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체코 외무부도 지난 6일 BOA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 EDF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력원자력과의 최종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프랑스 측의 이의 제기로 계약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한국 내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체코와의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앞서 토마시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4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체코는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올해 한국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공동주최국인 캐나다가 한반도 평화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도발로 유엔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제2회 한국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의 개최와 관련해 캐나다가 한반도 평화 유지에 대한 확고한 헌신과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공약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BOA의 논평을 청해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이 9월 8일부터 12일까지 방한해 한국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유엔사 장관급 회의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이 증가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이 강화하는 상황에서 유엔사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사 내 캐나다의 역할을 상기했습니다. 캐나다는 유엔사에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국가이자 데릭 맥컬리 육군 중장이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활동하는 등 캐나다가 계속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캐나다는 유엔사 창설 이래로 유엔사에 필수적인 기여를 해왔으며 영구적인 주둔을 지속해온 유일한 국가 중 하나라고 캐나다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한국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는 지난해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한국 국방부 장관 단독 주최로 처음 열렸습니다. 올해의 회의는 한국과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 주최하며 주제는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운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호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8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자리합니다. 지난 8월 유엔사에 신규 가입하며 이번 회의에 처음 참석하는 독일 국방부는 VOA에 독일은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첫 참석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회원국 가입은 한반도 안정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공약과 공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사에서의 새로운 역할 외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독일 정부의 노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독일은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에 참여해 대북 국제 제재가 회피되지 않도록 돕고 있다고 상기했습니다. PSMX는 해상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협력체로 독일 외에 미국과 한국, 캐나다, 호주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대해 새로운 침략 전쟁 도발이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1차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두고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조선중앙통신에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벌여놓으려 하는 모의파는 제2의 6.25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건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수십 년 전에 해체돼야 할 유엔사가 오늘날 미국 주도의 다국적 전쟁 도구로 부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탈리아가 최근 한반도 인근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9일 보도자료에서 이탈리아 해군의 다목적 전투함 라이몬도 몬테쿠촐리함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탈리아가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는 이탈리아 외무부와 국방부의 대북결의 위반 감시 활동 첫 참여의 의의와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에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위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해왔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최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국무부는 터너 특사가 탈북민과 이산가족 문제를 계속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설립한 부시 센터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개인과 단체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은 6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부시 센터를 배경으로 찍은 터너 특사의 사진과 함께 터너 특사가 탈북민들과 대화했다며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일구고 있는 이들은 심지어 새로운 리더로서 다른 이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댈러스에 있는 한인방송국 DK넷에서 한인 이산가족을 만난 사진과 차세대들과의 북한 인권대화에 참석한 사진도 게재하고 터너 특사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과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일을 계속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번에 서던 메소디디트 대학교에서 북한 인권 개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터너 특사가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탈북민에 대한 지원과 그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직원 및 학생들과의 의견 교환 기회를 제공한 SMU 측에 사의를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터너 특사가 텍사스주 북부에 있는 인권 이니셔티브로부터 텍사스주와 댈러스시 법집행기관, 시민 및 국제조직 지역사회가 난민을 환영하기 위해 기울인 공동의 노력과 이로부터 탈북민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배웠다고 전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지난 5일 부시 센터가 주최한 북한 인권 연수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부시 센터는 VOA에 올해 행사는 북한 인권법 제정 20주년을 앞두고 열렸다면서 탈북민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10월 서명한 북한 인권법에 따라 미국에 온 최초의 탈북민 중 한 명으로 이번 북한 인권 연수회를 기획한 조셉 김 부시 연구소 연구원도 탈북민 역량 증진을 돕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For me, that growth means helping others. So I have a role in that program, and this is important for me on personal.
그러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젊은 탈북 대학생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그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북한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9월 11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3도,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평양 기온은 23도에서 32도, 안주 오전 한때 비 내리는 가운데 22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남포 역시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 32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흐리겠습니다. 일부 지역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해주 기온 19도에서 28도, 수풍 17도에서 26도, 강계 18도에서 23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은 해주가 23도에서 32도, 개성 23도에서 34도, 용현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23도에서 33도입니다. 사리원은 22도에서 33도, 신계 21도에서 33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함흥이 22도에서 25도, 장진 17도에서 20도, 해산 16도에서 23도, 원산 23도에서 27도입니다. 평강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19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흐리겠습니다. 오전 한때 청진 비 내리겠습니다. 18도에서 24도입니다. 선봉 16도에서 25도, 삼지연 11도에서 20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1에서 2m, 원바다도 1에서 2m로 하루 종일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 앞바다 하루 종일 0.5m, 먼바다 역시 하루 종일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9월 11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보냈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곧 사용될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0일 밝혔습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이날 런던에서 데이비드 라미 외무장관과 공동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란을 상대로 추가 제재를 이날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이 미사일들의 선적분을 이미 인수했다고 설명하고 몇 주 내에 해당 물량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절차는 위험한 긴장 고조가 될 것임을 이란에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경고했다고 밝히고 이란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더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탄도미사일의 러시아 전달 사실이 미 정보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지난 주말 나온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일자에서 미국과 유럽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서방의 경고를 무시하고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사실을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에게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매체들은 이란이 러시아에 보낸 미사일이 사거리 120km인 파타흐 362고 거래 물량이 200발 이상이라는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블링컨 국무장관의 공식 발언 전날까지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선에서 언급을 삼갔습니다. 9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런 정보가 항상 진실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이란 당국자들은 러시아에 무기를 보낸 사실이 없다며 관련 보도 내용을 일절 부인했습니다. 나세르 칸 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강력히 부정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방공부대 카탐 알란비아의 파즈롤라 노자리 부사령관은 서방의 심리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초기부터 샤히드 136을 비롯한 자폭 드론을 대량 제공하고 관련 제작시설까지 러시아에 마련해준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사일까지 제공한 정황은 최근 구체화됐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보낸 미사일이 파타흐 360이 맞다면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 하르키우, 동부 요충지 포크로우스크 등의 거점 지역과 대부분의 전선이 러시아군의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가수 엘튼 존이 훌륭한 비유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존은 지난 7일 공개된 미국 대중지 버라이어티 인터뷰에서 로켓맨 호칭에 관해 나는 웃었다. 내 생각에 그건 비유로서 훌륭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출신 인기 가수인 존은 로켓맨이라는 제목의 히트곡을 갖고 있습니다. 존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잘했어 도널드라고 생각했다면서 그 비유는 웃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도널드는 항상 내 팬이었고 내 콘서트에서 여러 번 왔었다면서 그래서 나는 항상 그에게 우호적이었다. 그의 지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응원하는 뜻이냐는 질문에 나는 팬들에게 공화당에 투표하라, 민주당에 투표하라 이런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어떻게 투표하든 나는 상관이 없고 나를 보러 온 것에 감사할 뿐이라며 나는 그저 미국을 사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은 이어서 당연히 김정은은 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고 만약 들어봤다고 한다면 놀랄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나는 북한을 여행한 적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지만 로켓맨 호칭은 가벼운 순간이라고 생각했고 재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9월 19일 뉴욕에서 진행된 재임 중 첫 번째 유엔 총회 연설에서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했습니다. 미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이른바 말폭탄이 오갔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로켓맨 또는 리틀 로켓맨으로 자주 불렀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10일 저녁 미국 동부 시각 9시 첫 번째 TV 토론을 진행합니다. ABC 방송 주관으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90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토론은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두 후보는 불법 이민자 정책과 낙태 허용 문제 등 국내 현안은 물론이고 가자지구 전쟁을 비롯한 국제 이슈 등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9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게 중국과 유럽연합 EU의 관계 개선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